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미북 정상회담 출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오전 김정은 위원장이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23일 오후 평양역을 출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도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평양역에서 출발하는 영상을 2분 40초 분량으로 방영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일면에서 김 위원장이 평양역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는 모습, 열차에 오르기 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 넉 장과 함께 김 위원장의 베트남행 소식을 다뤘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에는 김 위원장이 6월 10일 항공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한 소식을 다음 날 싱가포르 도착 소식과 함께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나흘째 실무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김혁철 대표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2시경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부국장 등과 함께 숙소인 베트남 정부 영빈관을 출발해 비건 특별대표의 숙소인 파르크 호텔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외출을 했던 비건 대표도 북한 측 대표단의 출발에 앞서 다시 숙소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특별대표는 이날 미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있어 다양한 조합을 조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21일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화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와 김혁철 특별대표가 하노이에서 실무협상을 시작했으며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대통령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펜스 부통령이 남미 10여 개국으로 구성된 리마 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마 그룹 국가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보고타에서 과이도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마두로 정권에 의한 인도주의 구호품 차단이 지속할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접경 지역에서 23일 구호품 반입을 원하는 주민과 이를 막으려는 군이 충돌하면서 적어도 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터키와 인접한 시리아 국경지대의 모든 안전지대는 터키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4일 CNN 트루크와의 인터뷰에서 터키 국경을 따라 시리아의 안전지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군한 뒤에도 북동부 쿠르드 지역과 남부 국경 지역에 각각 200명씩 모두 400명의 병력을 남겨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미군의 시리아 철수 결정이 터키의 안보 이익과 시리아의 정치적 통합, 영토 보존 등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주미대사에 리마 빈트 반다르 알 사우드 공주를 임명했습니다. 사우디가 여성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24일 왕실 칙령을 통해 리마 공주를 차기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인 칼리드 빈 살만 현 주미대사는 국방부 차관으로 전보됐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오디오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 잉글리시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21일부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비핵화와 남북경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북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인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As you know,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것이 새로운 것인지 어떤 것인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새로운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깝게는 지난해 10월이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아이오와주 선거 유세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싶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사실상 뭐 최근의 발언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사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한 입장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국무부나 백악관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이런 입장을 워낙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풀고 싶지만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말하자면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예.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지면서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것이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나온 것이고
예.
또 앞서서 폼페이오 장관이 체제 해제와 관련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입장을 밝힌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이어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뭔가 의미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역시 뭐 이것은 그 비핵화를 하라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먼저 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사흘 뒤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8개월 만에 다시 그 얼굴을 맞대게 되는 상황인데요. 8개월 만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제 미북 두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은 지난해 그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그 자신들이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 미진하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당초 이제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그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은 지난해 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보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선에서 그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개월간 무슨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사찰, 검증, 폐기 이런 것 안 됐고요. NPT 복귀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로드맵, 즉 언제까지 비핵화를 한다 이런 비핵화 시간표, 또 그 대상은 뭐다, 핵물질 시설, 핵무기 이런 것을 다 없앤다 이런 일종의 비핵화 시간표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도 그 사실 그 지난번 정상회담이 굉장히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했습니다만은 자신들이 그 원하는 것은 못 이뤘습니다. 아,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제재 완화, 미북 관계 개선, 평화 체계 이런 걸 원했지만 제재는 사실 지난 8개월간 한층 더 강화가 됐습니다. 네. 또 당초원했던 그 종전선언도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또 미북 관계 개선을 한다고 그러지만 친선은 많이 오고 갔지만 연락사무소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북 정상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이런 자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목표, 비핵화, 제재 해제 이런 걸 놓고 이제 담판을 벌이게 되는 건데요. 지금 그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요. 워싱턴에서 이제 각종 그 여러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협상의 일종의 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강경 발언, 옹견 발언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 지금 말씀하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역시 비핵화를 해야 미국도 이제 제재를 풀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원하면은 반드시 그 비핵화를 해라 이런 하나의 그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실제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같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기자가 설명을 좀 했는데요. 그러나 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비핵화를 하라 이런 것이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발언이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다음에 체제 해제를 하겠다는 그 입장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하면은 체제를 완화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조금 궁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한 대목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에서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제재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그 의미 있는 것을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네.
그것을 하더라도 미국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예.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말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하면서 그 영변의 핵시설 그리고 그 외 이 지역에서의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북한이 플러스 알파까지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풀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각종 뭐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얘기가 제재 해제보다는 완화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언론은 전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장관 발언 같은 걸 쭉 보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선비핵화,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면은 제재를 완화할 용의가 있다. 이 정도 선이 이제 기본 원칙은 되고 있지만요. 지난번 그 1월 말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관 연설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이제 총정리한 어떤 그 미국의 이제 정책을 선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비건 대표가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해서 제재를 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미국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 미국도 상당한 어떤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점은 이제 충분히 밝힌 거고요. 다만 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무엇을 풀 것이냐, 가령 금융 제재를 풀 것이냐, 아니면 지금 북한이 고통을 받고 있는 석유에 대한 제재를 풀 것이냐 이런 그 카드를 놓고는 아마 지금 하노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 간의 상당한 어떤 그 종의 수싸움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하면 나도 하겠다. 뭐 서로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어쩌면은 제재 완화 문제는 실무선에서 말하자면 절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재 완화나 해제는 비핵화가 완료된 다음에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제재 완화를 말하자면 중간 단계로서 이뤄진다고 하면은 상당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 형식으로 이뤄내야 될 사안일 겁니다.
네네.
사실 이번 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나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인가,
예.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것이 가장 최대 말하자면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계속 미국과 북한이 실무 수준에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이제 지금 실무 협상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직전까지도 계속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좀처럼 쉽지 않은 대목인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절충을 해서 하노이에서 발표할 공동선언문에 담아야 될 것인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두 정상의 담판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세계 언론들도 주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세기의 담판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정말 담판의 회담 결과가 달려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그 대북 실무 협상 대표 이제 스티븐 비건 그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서 2박 3일간 그 자신의 상대역인 그 김혁철 그 대표하고 만나서 이제 2박 3일간 그 회의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비건 대표가 그 평양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회담에서 무슨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양측의 그야말로 입장 모든 문제를 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입장 차이만 한번 확인을 해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는 하고 그 심도 있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뭘 주고받기 한 얘기는 아닐 거다 이런 얘기고요.
예.
이제 지금 막 그 이제 그야말로 일종의 주고받기 이거에 대한 협상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건 대표가 아마 그 27일 날 미북 정상 2차 정상회담 열리기 직전까지 아마 이제 실무 협상을 계속 확인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쉬운 문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상대적으로 쉬운 뭐 일정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뭐 비교적 뭐 합의하기 쉽겠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 핵심은 제재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 협상이 뭐 굉장히 되긴 하겠지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고도의 그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비핵화를 그러면 내가 영변만 할 테니 당신도 무슨 유엔 안보리 제재 이런 것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비건 대표로서는 상당히 그 자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
즉각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그 둘이 상당히 입장을 조율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핵심 이슈들은 그대로 27일, 28일 열릴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테이블로 올라가서 거기서 일종의 담판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사실 추가 정상회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도 이제 나중에는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상대방의 수도죠. 워싱턴과 평양을 오가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지난 10월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 평양 땅을 밟고 자신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에 방문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정상회담이 계속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서두르지 않겠다. 또 비핵화에 시간표가 없다 하면서 말하자면 이 비핵화 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점점 더 인식을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도 정상회담은 더 열려야 비핵화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2차 정상회담도 그 여러 오랜 그 비핵화 과정의 한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궁극적인 비핵화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뭐가 달라진 건가요?
네, 이것도 뭐 작지만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지난해 그 8개월 전인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당신은 일종의 그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겠다. 나는 평생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굉장히 일종의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는 발언은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그 좀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요. 또 비핵화를 바라긴 하지만 거기 앞에 이제 하나가 붙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길게 가서 비핵화가 되는 것이 단숨에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민들 보고 미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나가서 비핵화를 다 완전히 다 이루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놓으면 이게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그 일종의 그 실언을 한 그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예. 일종의 이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길게 보고 무슨 정치적 그 성과에 급급해서 내가 서둘러서 뭘 양보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이런 두 가지 미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정상회담의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로 가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21일부터 실무협상을 시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만나는 것은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혁철 대표는 김영철 이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하고 네.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말하자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전에는 비건 특별대표의 북한 측 카운터파트 대화 상대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워싱턴에 왔을 때 김영철 대표가 북한의 말하자면 비건 특별대표의 대화 상대라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졌고요.
예.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수인사 형식으로 만난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 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집중적으로 사흘간 말하자면 서로가 그 원하는 조치들 그리고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을 놓고 깊이 있게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평양에서의 대화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주고받을 조치들을 말하자면 결정하는 그런 게 이제 이번 하노이 협상이 되겠는데요. 21일부터 시작해서 27일날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예.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좀 꽤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관측통들은 대부분 두 지금 대표가 실무선에서 협상을 마치고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이른바 하노이 선언 또는 공동성명의 담을 문안들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직전까지 계속 이제 협상을 계속할 거라는 건데 폼페오 장관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멀리 나가는 것이 목표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역시 이제 이것이 그 김혁철 비건 대표의 그 협상 이제 바로 그 직전에 나온 발언이니까요. 이것은 역시 그 아직 정상회담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최대한 이 실무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 관련해 최대한 많은 성과 진도를 이루겠다 이런 뜻이고요. 요즘 그 폼페이오 장관이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원칙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21일 날은 미국의 그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가 역시 미국의 그 목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이 북한의 그 비핵화 위협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양측이 어느 선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계속되는 말하자면 그 쟁점인데요.
예.
결국 그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것이 상응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비핵화도 또 그 북한 측으로서는 그 수준이
예.
말하자면 결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말하자면 그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한계치라고 할까요? 최대선을 제시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평양에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자세히 이 문제를 협상이 아니었고 서로가 자신들의 입장을 펼치는
예.
그런 자리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상대의 의중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노이에서는 지금 어떤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 실무 수준에서
예.
그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예.
또 실무 수준에서는 전혀 의견을 좁히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정상회담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결국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잡힌 것이 상당히 시사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정상회담도 이틀 일정으로 그렇게 열리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일정으로 잡은 것은 그만큼 두 정상이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또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는 의미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언론은 미국과 북한이 작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통 큰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뭘까요? 이 작은 거래, 큰 거래 좀 궁금한데요.
네, 큰 거래 이제 작은 거래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거래면 그야말로 이제 낮은 비핵화와 낮은 그 미국의 그 제재 완화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은 영변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이것을 검증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 수준에서 그치고 미국도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이 정도로 해서 그냥 그 맞바꾸는 이런 것이 이제 낮은 거래고요.
예.
작은 거래고요. 큰 거래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거래죠.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핵 시설에 대해서 검증, 사찰, 폐기 이런 것을 다 약속을 하고 저 미국도 거기에 그 대응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적 지원, 연락사무소 이건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재개
예.
또 개성공단 이런 것까지 그 하면은 그거보단 좀 더 좀 큰 거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이번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것은 정말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이뤄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사실 그건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어떤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예. 예.
그 네 개 항의 합의 자체가 상당히 원론적이고 또 좀 추상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정상회담에서는 역사적인 만남의 의미를 둘 수가 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는 뭔가 구체적이고 예.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사실 적지 않은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입지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큰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약화된 입지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필요가 생겨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것이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지난해 병진 노선의 폐기를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에 총 매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예.
이것들을 북한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만난 지 지금 8달이 넘었는데도 그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말하자면 도움이 없다.
예.
제재 문제도 풀리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 국내적으로 사실 좀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핵심은 제재 완화든 제재 해제를 통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얻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스몰 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재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다른 말하자면 종전선언이라든지 연락사무소든지 이 정도 수준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지금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빅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재미있는 현상은 1차 정상회담과 비교할 때 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좀 눈에 잘 안 뜨입니다. 조용히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비건 대표는 굉장히 지금 비중이 커졌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네, 이것도 뭐 그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그 1차 정상회담 때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이 상당히 전면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그 볼튼 보좌관이 그 리비아 모델 북한이 모든 그 핵시설 핵무기 이런 것을 외부로 반출해서 이걸 폐기하고 그 다음에 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북한이 거기에 상당히 그 반발을 하고 그래서 1차 정상회담이 거의 무산될 뻔한 위기도 그 당시 그 있곤 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새 보면은 그 볼튼 보좌관이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긴 한데요. 또 상대적으로 그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비중은 좀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번 그 스탠퍼드 연설을 통해서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종합된 정된 입장을 밝히고 해서 역시 그 무게 중심이 그 비건 대표로 쏠리고 있고요.
예.
지난해 비교해 볼 때 어쨌든 미국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한 그 입장 움직임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온건해졌고 또 그동안 북한이 계속 얘기하던 단계적 동시적 이런 접근법에 미국이 상당히 접근해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미국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통 큰 거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초기에는 상응 조치에 대한 언급 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폼페오 장관도 상응 조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었죠.
예.
바로 이런 점이 지난 10월달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화가 교착 상태에 한 석 달 정도 빠진 그런 배경 아닙니까?
예.
북한이 이렇게 대화를 거부하고 상황을 교착 상태로 몰아갔던 것은 미국이 상응 조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때 10월 달에 그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 그리고 사찰까지도 거론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전제는 상응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으로 돌아온 폼페오 장관은 그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가타부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북한이 상당히 말하자면 미국의 고위 관리들 폼페오 장관까지 포함해서 비난하는 관영 매체를 통해서 그런 일이 빚어졌는데요. 이제 그 상응 조치로서 제재 얘기도 나오고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
이것은 어차피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에 줄 건 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비핵화도 얻어내기가 어렵다. 진전을 보기 어렵다. 이런 인식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재가 거기에 상응 조치로서 포함된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빅딜, 스몰딜로서는 제재 완화 자체가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이니까
예.
결국은 통큰 거래, 이른바 빅딜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전문가나 뭐 전직 관리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현 관리가 점진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고 아주 큰 걸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조금 눈에 좀 띄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국이 그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그 얘기로 보이는데요. 이 당국자가 그 단계적 조치보다는 매우 빠르고 큰 걸음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팀에게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가도록 고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역시 그 빨리 과감히 그 비핵화 조치라면 미국도 그에 상응해서 움직일 용의가 있다 이렇게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베트남에서 이 정상회담 이외에 또 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이 확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언론들의 잇따른 보도로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했는데요.
네.
베트남 정부도 그렇고 북한도 아직 이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국빈 방문이 이뤄질 것인지 그리고 이뤄진다면 언제 있을 것인지 이것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은
예.
어떤 언론들은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끝난 다음에 국빈 방문이 시작될 거라고 또 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북한은 국빈 방문, 베트남 국빈 방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항공편으로 베트남 하노이 그 정상회담 열리는 장소에
예.
올 것인지 아니면 열차를 이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회담이 임박해야 하나 알 수 있지 않나. 상당히 말하자면 북한으로서 상당히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의 그 반응을 좀 보죠.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상응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 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9일 날 한 35분간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그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사이의 철도와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미국이 요청을 하면은 남북 경협 그에 대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부담을 한국이 질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그 상당히 그 한국의 입장을 에둘러서 외교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미국 보고는 북한의 그 영변 비핵화라든가 그런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 이 제재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강산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그 경협에 대한 제재 면제로서 상응 조치를 하자 일종의 그 굉장히 에둘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실제로 비핵화 상응 조치로 북한에 제시를 할까요? 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북 간의 경협을 말하자면 상응 조치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그렇게 모양새가 좋은 예. 건 아닙니다. 예. 이 북한에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 측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제시할 상응 조치의 수를 말하자면 늘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상응 조치로서 북한에 제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예.
또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가 말하자면 사실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되어온 사안일 텐데요. 이렇게 정상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미국으로서도 이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 이것을 카드로서 북한에 제시할 그런 용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사실 상당수 언론들이 이 부분 정도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줄곧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남북 간 경협을 제재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로 받아들일지 만족할지 그 점도 궁금하네요.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북한한테는 그 상당히 그 어필할 수 있는 흥미로운 카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그 신년사 발표하면서 딱 그 남북 관계에서 찍어서 얘기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사실은 그 한국에 대한 것도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그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재가 풀기 어려운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락도 가능한 것 같으니 이거를 꼭 풀어다오 이런 얘기를 이제 동시에 메시지를 전했다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만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핵화와 달려있는 문제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영변하고 가령 금강산 개성 남북경협을 맞바꾼다면 이것은 뭐 그렇게 북한으로서도 그렇게 손해보는 그 거래는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라 이런 그 의미 또는 뭐 암시 요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한국 정부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제재의 그 예외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도나 도로 연결 예. 사업도 있고요. 앞으로 상당히 많은 남북 간의 말하자면 사업들이 지금 한국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서 한국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연락사무소 문제도 미북 간의 이제 그 미북 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굉장히 구체적인 조치기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좀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 그 CNN이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그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관리를 임명을 해서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것은 1994년 그 제네바 합의 이후에 바로 직전에 추진되다가 이제 무산된 바 있는 그런 건데요.
예.
많은 전문가들은 그 연락사무소 문제는 설치해도 괜찮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 북한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소식,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실무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농구의 본고장 미국 프로농구 NBA가 시즌 상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고 인기 선수들로만 두 팀을 만들어 대결하는 올스타 게임이 지난주 있었고요. 다양한 즐길거리로 채워진 올스타 위크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또 NBA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즌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NBA 올스타전, 올스타 게임은 원래 동부 컨퍼런스에서 5명을 뽑아 한 팀, 서부 컨퍼런스에서 또 5명이 한 팀, 이렇게 지역 간 승부였는데요.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올스타 게임은 조금 달랐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팀 르브론, 그리고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이끄는 팀 야니스가 맞붙었는데요. 작년부터 바뀐 방식입니다. 일단 양대 컨퍼런스 올스타 투표 최다 득표자 각각 한 명씩 캡틴, 주장이 됩니다. 주장이 나머지 상위 득표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선수를 데려다 자기 팀을 꾸리는데요. 소속 콘퍼런스에 상관없이 팀에 섞이는 겁니다. 지역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올스타 구성원들이 빤히 보였던 동서 콘퍼런스 대결 때보다 흥미가 더 높아졌는데요. 올스타 팀끼리 경기답게 시원시원한 공격 위주로 펼쳐졌습니다. 두 팀이 골대에 꽂아넣은 점수가 4회전 동안 300점을 훌쩍 넘겼는데요. 178대 164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초반 끌려가던 팀 르브론이 팀 야니스에 역전승했는데요. 팀 르브론에서 31점을 몰아넣은 케빈 듀렌트가 올스타 게임 최우수 선수 MVP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올스타 게임은 올해 2년째 접어들면서 팬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NBA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NBA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인 제리 브루어 워싱턴 포스트 해설위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ought they started to change some of the conversation from the speculation where is Kevin Durant going to go, where is Anthony Davis going to go, all of those kinds of things back to the basketball.
요즘 NBA는 농구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로 화제가 돌려져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나갈 팀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케빈 듀렌트나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인기 선수들이 과연 어느 팀으로 옮길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스포츠 매체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가 어느 팀에서 얼마를 받기로 했다더라, 누구는 어느 팀과 몇 년 계약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관심을 끌면서 농구 이야기보다는 유명 선수들의 연봉이나 계약 조건에 보도의 비중을 몰아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올스타 게임을 계기로 NBA의 화제 중심이 농구 그 자체로 돌아왔다고 브루어 해설위원은 설명합니다. NBA 사무국은 올스타 게임과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를 펼치며 지난주를 올스타 위크로 진행했는데요.
All-Star Week has really evolved into an incredible event that mixes basketball with entertainment. And now the NBA is doing more things to develop the game when you start talking about
스포츠와 오락을 결합한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올스타 선수들의 3점 슛 경연, 개인기 경쟁, 그리고 농구 박람회, 인기 음악인들의 축하 공연이 샬럿 일대에서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기존 올스타 게임에 비해 한층 규모가 커진 NBA 올스타 위크는 미국 프로풋볼 NFL의 슈퍼볼 위크에 비견할 만하다고 경제 매체들이 평가했습니다. 올스타 위크를 마치고 이제 NBA 30팀들이 약 두 달 남은 일정을 소화합니다. 각각 15개 팀씩 소속된 동부와 서부 콘퍼런스에서 곧 상위 8개 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벌입니다. 동부 우승팀과 서부 우승팀이 최종 결승전 NBA 파이널 출전권을 얻는데요.
Not going against Golden State. They're clearly the best team in the West. What's really interesting is the East. You know, I see four championship caliber teams in the East.
서부에서는 지난해 NBA 패권을 차지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단연 최강이라고 브루어 해설위원은 강조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한데요. 중심 선수 스테판 커리가 건재하고 지난 시즌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에서 뛰었던 드마커스 커즌스까지 합류하면서 전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부 컨퍼런스 경쟁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동부에선 지금 상위권에서 4-5 팀이 각축하고 있는데요. 밀워키 벅스와 토론토 랩터스, 인디애나 페이서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76ers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Boston, which needs to get itself together. Milwaukee, which has been great all year. Toronto, which has been great all year. And the Philadelphia 76ers, who now have probably more talent on their roster than any other team in the East.
보스턴은 약간 개선이 필요하지만 밀워키와 토론토는 시즌 내내 꾸준했다고 브루어 해설위원은 평가합니다. 특히 필라델피아는 선수 구성이 동부 어느 팀보다 좋다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한 팀이 워리어스와 NBA 파이널에서 격돌할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그렇게 NBA 파이널이 펼쳐진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워리어스는 지난 18일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이 발표한 올 시즌 우승 확률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 어느 팀이 올라와도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앞선 두 시즌을 연속 재패한 워리어스가 올해 3핏을 이룩할지 이번 시즌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핏을 노리고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3핏이란 미국의 각종 프로스포츠에서 3시즌 연속으로 우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팀이 3년에 걸쳐 정상을 지킨다는 건 당대에 맞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의미인데요. 최근에 3핏을 한 팀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NBA 정상에선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입니다. 당시 샤킬 오닐이 골밑을 지키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경기장 구석구석을 휘젓는 막강한 진용이었는데요. 필 잭슨 감독의 지도력까지 조화된 완벽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앞선 3핏은 야구에서 나왔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를 연속 재패했는데요. 2000년대 양키스 핵심 4인방 코어 4의 전성기가 겹친 시기였습니다. 강타자 데릭 지터와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 선발 투수 앤디 패티트, 그리고 포수 호르헤 포사다가 그 4명인데요. 지금은 모두 은퇴했지만 아직까지 양키스 하면 떠오르는 얼굴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NBA의 시카고 불스가 3핏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걸출한 선수가 중심에 있었는데요. 불스는 몇 년 앞선 1993년에도 3핏을 했습니다. 물론 조던의 전설적인 활약이 바탕이었는데요. NBA에서 1990년대는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NBA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북미 아이스하키리그 NHL에서 몇 차례 3핏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미 프로풋볼리그 NFL에서는 2년 연속 우승팀만 여러 번 나왔고요. 3핏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미국 프로농구 NBA 올스타 위크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남은 시즌 전망도 함께 했고요. 3핏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3년 연속 우승하는 3핏을 이루면 팬들에게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내 곁에 있는 여인이 3배나 더 사랑스럽다고 칭송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코모도스가 부르는 Three Times a Lady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Thanks for the times that you've given me. The memories are all in my mind. And now that we've come to the end of our rainbow, there's something I must say out loud. You once, twice, three times. And I love you. Yes, you once, twice,
three times a lady, and I love you.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Welcome,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Today's phrase is burn the midnight oil. 오늘의 영어 표현은 burn the midnight oil입니다. Sometimes American English is confusing and hard to understand, like burn the midnight oil. Does this mean that there's a special oil people burn in the middle of the night? Let's find out what today's phrase, burn the midnight oil, means. Listen carefully.
I have a big exam tomorrow.
Are you prepared?
No, not at all. I have to burn the midnight oil. I need to do well on this exam.
본문에서 셀리가 I have a big exam tomorrow. I have a big exam tomorrow. 나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다 라고 하니까 조지가 Are you prepared? 준비는 많이 했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셀리는 No, not at all. 아니, 전혀. I have to burn the midnight oil. I have to burn the midnight oil. 아휴, 어떡하지? 오늘 밤을 새야 돼. I need to do well on this exam. 이번 시험을 잘 봐야 하거든. 이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a big exam tomorrow.
Are you prepared?
No, not at all. I have to burn the midnight oil. I need to do well on this exam.
오늘의 영어 표현은 burn the midnight oil. Burn the midnight oil입니다. You know, people are not burning special oil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ey are just staying up very late. Burn the midnight oil means to stay up late. 네, burn the midnight oil은 밤 늦게까지 깨어있다, 밤새다 라는 표현입니다. 네, 밤 늦게까지 공부하기 위해선 호롱불을 켜야 하죠. 이와 같이 미국 사람들도 불을 밝히며 밤을 새웠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This actually makes sense if you think of a candle or a lantern and you have a lot of work to do that may take you all night.
또 이 표현은 시간은 없는데 할 일이 정말 많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 동료가
Did you finish preparing for your tomorrow morning's project?
내일 아침 프로젝트 준비 다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Not yet. I will be burning the midnight oil.
아니, 아직. 나 오늘 밤새 준비할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urn the midnight oil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ave a big exam tomorrow.
Are you prepared?
No, not at all. I have to burn the midnight oil. I need to do well on this exam.
Today's phrase, burn the midnight oil. To stay up very late to get something done. Burn the midnight oil. 밤을 새다 또는 늦게까지 깨어 있다. Burn the midnight oil.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Have a wonderful day. Until next time. Bye-bye.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